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왓츠앱 +122422207777로 전화해 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4월 1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사탄은 성경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사용해왔다. 그 중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이나 심지어 성경학술 연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서의 시대는 기원전 500여 년 전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연대가 기원전 2세기 중반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니엘서가 이 시기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다니엘서가 실제로는 성경의 기록보다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한 이런 거짓말은 현대 성경학계가 어느새 바꾸어 놓은 수많은 오류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경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화요일 교과의 인용문을 참고하라. 사탄은 성경의 권위를 교묘하게 약화시키기 위해 오늘날 어떤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2.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3.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방하고 그분을 권위주의적이며 무자비한 폭군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시도하고 있으며 그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4. 베드로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뜻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생각보다 이런 왜곡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아버지 돌이켜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흑백 논리의 사고에 익숙해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을 대하다 보면서 그들의 성급함, 또 그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팀사역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함께 쉐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 쉐마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이 마음문이 열리고 이 일에 동역하게 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가는 이 길이라 생각이 되면서 힘들다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한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큰 도전을 받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혈루병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한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루병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혈루병을 앓은 지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12회를 앓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장소는 바닷가입니다. 자, 여기에 맨 처음에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이 야이로는 이곳에 와서 엎드렸을까요? 왜 많은 무리들은 모였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여인 앞으로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무리는 왜 모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5장에서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에 가실 때 이 큰 무리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첫 번째,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애타게 그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도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직접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도 왔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린 사람들도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왜 또 바닷가로 나갔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또한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모인 큰 무리들은 중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술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비된 마음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을까요? 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아이가 당장 죽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비된 마음에 엄청 급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간절함이 거듭거듭 구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은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자세히 구하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합니다. 자기 집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손에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얻게 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로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이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뒤에 나오는 한 혈루병의 여자와 어떤 점이 다른 점일까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이렇게 앞에 나와 당당하게 많이 구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혈루병은 하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회를 하혈을 하게 되면 이 여자의 몸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빼싹 말랐고 그리고 혈색이 없고 언제나 지금도 하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 앞에 부정하고 또 나아갈 수 없고 또 오래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뒤에 보면 그는 여러 해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구했지만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곳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마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나 고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갈 힘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가 가진 재산도 없는 이 가련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와서 손을 댔을까요? 이 여인은 앞으로 치고 나갈 만한 힘도 없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부정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한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해주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옷에만 닿아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터치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병을 낫게 된 과정을 보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곧 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 한 번만이라도 손에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와 비교되는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많이 간구하였고 간절하였지만 집에 와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그렇게 고쳐주기를 바랬고 이 여인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의 터치에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빠져나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옷에 왜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았던 이 여인은 왜 두려워서 떨면서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말했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병이 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그저 혼자 뒤에 가서 조용히 숨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사랑하시지만 이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여기에 있는 야이로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이 기적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단 한 번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을 모든 죄 가운데서도 구원해주는 마음의 자유까지도 허락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몸과 마음 이 두려움마저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몰래 뒤에 와서 왔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지체할 때 회당장의 마음은 아마도 이 안타까움으로 계속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먼저 있었기에 그 아이가 나을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을 선물로 보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조감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단의 꼬임에 빠져 범죄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첫 단계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세 가지의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가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70명의 후손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들어간 70명의 후손들이 자그마치 430년 후에 200만의 엄청난 숫자를 이룬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30년간 살면서 70명의 3만 배를 이룬 것입니다. 자손들이 번창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애굽의 바로왕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낳거든 여자는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산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일의 선동자는 사탄이었다. 이 일의 선동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애굽의 바로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라는 왕의 명령보다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자든 여자든 살렸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왕은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씨를 말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명령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아기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준수함이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준수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242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 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로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여기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모든 남자아이를 버리라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보았고 드디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하지만 이 아이를 도저히 버리거나 죽일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아이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아이의 준수한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 기적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숨겨도 어떻게 아이 뵌 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아이 낳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3개월 동안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습니다. 군사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기 위하여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창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잡힌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 창을 잘못 던졌거나 다윗이 그 창을 잘 피했다기보다는 분명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들이 6일 동안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사자들이 6일 동안을 굶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의 눈앞에 먹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다음 날 왕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왕에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자들이 다윗은 그때 이미 늙었기 때문에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맛이 없어 먹지 않았을까요? 즐겨서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굶은 사자들이 눈앞에 있는 먹이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다윗을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을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요나는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잘 만나는 기적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잘 만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말했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판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혼자 할 수 없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을 또 백부장을 오십부장을 십부장을 삼아 자신이 처리해야 될 중요한 것을 빼고는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놀라운 기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을, 무디의 전도 여행에는 시엔키라는 사람을, 루터의 종교계획에는 멜랑헤턴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4대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구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을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4대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4대 축복에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금상첨화가 될 것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인생의 4대 축복을 다 잘못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결론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느 전에 오는 이야기에 보면 삭개오는 7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리자를 만났는데 난산으로 인하여 아이와 부인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테리장이 되어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스승도 없습니다. 이 삭개오, 인생의 4대 축복이라는 것을 전혀 누려보지 못한 그 삭개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오늘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구원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정말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누나를 잘 만났습니다. 공주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도 녹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인 그 공주. 공주가 왜 하숫가,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을까? 다큰 처녀가 밝은 대낮에 어떻게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을까? 그리고 지나칠 수도 있는 갈대 상자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 갈대 상자는 어떻게 발견했을까? 공주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인 아이. 자기 나라의 법에 의하면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될 히브리인 아이를 이 공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향한 연민의 정, 키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 공주는 유모에게 삭스를 주겠다고 제안했을까?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 삭스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유값도 주고 양식값도 주고 이 아이를 키우는 그 돈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243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추어두고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안전히 보호할 수 없음을 알고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숨겨놓았다. 그 어머니는 감히 그곳에 머물러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젠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아이가 포근히 누울 수 있는 이부자리를 갈고 거기 아이를 누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그들은 날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언의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아이를 갈대숲에 숨겨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이 아이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누이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긴장된 마음으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시녀들 데리고 공주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아이의 누이는 관심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갈대 사이에 숨겨놓은 그 상자가 공주의 눈에 뜨이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가져오도록 시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공주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공주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즉각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아이의 누이만 그 아이를 지켜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이 이 아이의 그 요람, 갈대 상자 위를 날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 넣은 이유는 천사들이 그를 그곳에 오게 한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목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바로의 딸이 날강가에 목욕을 하러 온 것은 천사가 그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마음속에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을 공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에게 동정심을 가졌고 드디어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처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비록 힘들게 이 아이를 키우다가 날강가에 이 아이를 숨겼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시고 드디어 공주는 이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감동의 기적을 주시는 섭리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를 공주와 시녀들이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에 보면 한 여자아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좀 참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이 아이의 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때 공주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히브리 사내는 다 죽이라 그랬다. 아니면 괜찮다. 우리 궁 중에도 유모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공주는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여러분, 사실 이 공주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비몽사몽입니다. 왜요? 천사가 그를 이곳에 데려왔어요. 지금 천사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공주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에 세 가지 축복이 임했습니다. 첫째는요, 젖먹는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여자아이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모세의 집에는 떳떳하게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밖으로 들려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주가 돈을 대주는 생활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장차 자신의 양자가 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가 아이의 우유값, 아이의 기저귀값, 아이의 옷값 이런 것들을 짜게 주었을까요? 그는 넉넉하게 주었을 것이고 이 아이를 키워준 유모에게 수고비를 넉넉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주가 기르는 아이들이기에 왕의 관심과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주의 아이, 공주의 양자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는 그 집에 병사들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병사들을 파견해서 이 아이가 안전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는 도와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레위의 후손 아므람과 여기벳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디에게 다섯 명의 목사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토록 큰 은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토록 큰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토록 큰 권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토록 큰 기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토록 큰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처럼, 모세를 지킨 것처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늘에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